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영적 침체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저희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합리하며 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오늘 영적 침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참 아주 힘든 제목입니다. 우리 영적 침체. 그러면은 병원에 갑니다. 왜 병원에 갑니까?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딘가 아픈데 왜 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한의원에 갑니다. 한번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삶에 짓눌러 살다 보면은 우울한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삶에 지치니까 참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이것을 영적인 침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란 오랜 신앙생활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성경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황량한 사막을 지나는 것 같고 또 주님의 교회를 습관적으로 오고 갈 뿐 정말 진정 말씀은 내 가슴에 맺혀 있지 않고 또 때때로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꾸짖는 소리 같은 말씀만 또 하는 것 같고 사람에게 사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게 바로 영적 침체다. 그 진단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 내가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와서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등 뒤에서든지 가슴에서든지 울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또 기도를 하려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게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와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나에게는 영적 침체인데 그걸 모르고 아 내가 매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갇혀서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의 문제에 따라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아세라신과 바알신 850명과 싸워서도 그들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겼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다 없어지고 저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저도 지금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라고 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영적 침체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리를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살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그냥 물속에 잠기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한 상태. 바로 이게 바로 영적 침체란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봤다면 물 위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냥 가라앉고 앉고 나니까 그때야 아 내가 유급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러한 상태. 바로 이게 영적 침체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대신에 환경이나 사람을 쳐다보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유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뭘 맡았어요? 그들의 삶 전체를 맡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도 팔아버리는, 주님을 파는, 마치 돈을 만지니까 예수님 팔면 30냥이 들으니 그 은 30냥 경장하지요. 그러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민감해지면 미래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결국 환경에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육 간의 새로운 바로 활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치는 저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러한 침체에 빠져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활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고 부지런히 하면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행하고 일을 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우리 저 뒤에 모비룸 쪽이 불이 나서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슈아가 지금 인슈런스 컴퍼니하고 잘 타버려서 여러 가지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곧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무대 설치한 그것이 다 썩어가지고 거기에 다 경 뭐 지난번에 파이어 디파트먼이 다 긁어 내려가지고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그들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좀 수고해야 되겠다.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 그저 힘든데 그거 하지 말라고 어기고 그러면 당신은 나가세요. 난 내가 앉아서 할 테니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혼자 낑낑거리면서 베냐판을 들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전부 했어요. 그런데 올리다 보니까 베냐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뒤로 뒷걸음질하다 보니 뒤에다가 밀쳐놓았던 나무에 강목에 박힌 못에 그만 발바닥을 빵꾸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 집사람이 함께 모인 가족에서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러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걸 하지 한 결국은 모든 건 됐지만은 잘 되었지만은 나는 그 십자가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결국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절룩절룩 지금 그래서 괜찮다고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이 방법은 새우젓을 끓여서 지지면은 파상풍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짓기도 하고 거기에다 밀가루 떡을 부치기도 하고 아 이제 괜찮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병원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도 맞고 바이싱도 먹고 주사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설교하는 말씀이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지혜로 정말 여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에 빠져 있고 고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부지런히 한다고 행하는데 점점 더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생각 생각과 알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에 따라서 모든 것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정신적으로도 좌절하기도 하지만 성도라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못을 피해주지 않았을까? 봤어요? 못 있는 거 봤는데 그걸 멀리 밀려놨거든요. 그런데 뒤에 밀리는 바람에 그냥 가서 밟았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건 제 고집이지요. 제가 부주의한 것이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들수록 내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된 것을 갖고 헤매지 말고 주님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건 성경 말씀이야 라고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말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내 첫자리에 놓으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주님을 나의 첫자리에 모시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어요. 하루 24시간 거의 없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렵고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예수님이라고는 주님의 위치로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면 그때 무릎을 꿇고 주여 저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 하나님을 첫째에 모실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조그만한 지식과 조그만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물리치고 내 뜻대로 할 때에는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되지 않는다고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첫째에 모시면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하나님 일에서 해서 24시간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8시간, 우리 일하는 시간 8시간, 한 8시간 잡고요. 밥 먹는 시간 한 3시간 잡고 나머지가 한 5시간 남더라고요. 5시간을 내가 한번 쪼개봤어요. 내가 5시간 동안에 뭘 하는가 쪼개봤더니 아니 텔레비 보는 시간이 거의야. 여러분은 5시간에 뭘 하셨는지요? 예, 우리 삶이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 5시간 속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 오늘 찬송 시간에 전도자님도 말씀을 했어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라고 찬양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 똑같은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 만났을 때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복음은 굿뉴스 아닙니까요? 굿뉴스를 말했는지 내가 말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걸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걸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주님 앞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갖지 못했다 하는 걸 봅니다. 세 번째는 지친 여러분의 육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차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푹 쉬면서 잠오면 잠도 잤다가 일어나서 설교 준비했다.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입니다. 하루를 완전히 쉬었어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딴 때는 많이 자면 4시간 잠자는데 지금까지입니다. 72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많이 자면 4시간 잠을 잤는데 그날은 뭐 몇 시간 잤는지 알 수 없어요. 잠을 자고 설교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머릿속이 개운하고 마음이 첫째 기뻐요. 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복이 좋았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나 지치고 힘들면은요 밖에 나가서 뒷짐을 끼고 편안하게요 걸음을 걸으시면서 움직이고 차인이 서 갑니다. 얼마 전에 차를 운전하면서 노갈레스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시리에서 파가지고 지하로 만들었어요. 담장을 이렇게 했는데 담장 넘굴이 그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고 왜 저기다가 구대 담장이 넘굴을 저렇게 심어서 힘들게 할까? 그런데 그 나무들이 올라가면서 붙들고 나무 붙들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붙들지 못한 덩굴은 그냥 무너져서 밑에 웅구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생물이나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반대로 살려고 할 필요 없다 하는 말입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 수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힘을 내서 살려면 역류해서 가기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높은 절벽길을 붕어들, 고기들은 헤엄쳐서 올라간답니다. 어떻게 그 절벽에 물이 내려오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느냐 했더니 역류하는 물을 타고 양쪽과 역류하는 물을 타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한 힘도 있기는 있어요. 때로는 그러한 것을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서 넘어지고 만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행했던 것을 팍 놓고 모든 것을 다 생각을 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핍박이 무지무지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굴 속을 찾으며 묘지 속의 굴입니다. 묘지 속을 뚫고 다니면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바빠서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성도들과 만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내가 그들에게 정말 자랑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걸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자고 해야 돼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일요일 날 빨리 안 돌아오지?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힘드니까 집에 누워있는 것이 훨씬 편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모임은 날마다 날마다 더해졌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3,000명이 아니라 5,000명, 10,000명 막 불어났던 것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즐겨 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는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맡겨주십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27절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평안인데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우리 14장 2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왜 평안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즐거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기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는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만드셔서 공의와 의의를 기초로 하는 그 다스림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나면은 집이 갖춰지고 나면은 다시 와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이 예비된 그 맨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세상 삶은 힘들거려워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초인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100%의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진 날 때에 제일 바보가 누군 줄 아느냐. 인간들이 가장 바보래요. 화산이 폭파하거나 지진이 날 때는 모든 미물들이 전부 다 피난 간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은 거기 아까워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당하고 만다고 그래요. 그러한 현실이 바로 멕시코에서 있었거든요. 담배를 재배하던 멕시코인들이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지진이 화산이 폭파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담배 재배한 것 때문에 그거 아까워서 있다가 그냥 화산이 폭파되어가지고 그 얼음물에, 전부 흙물에 짓눌려 내려가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면, 왜 하나님을 바라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그 삶의 기초가 최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상이에요. 최고의 상. 최고의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6일까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정말 보기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맡긴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이름을 지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짓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맡겨주시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유익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함께 나누며 물건도 그랬지만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얼마 전 신문 보니까 예배 생활 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수명이 길다고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로테지를 조사했어요. 천 몇백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걸 몇 년 동안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결국이 나타났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예배 생활은 바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뭘?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젖혀 주십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를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면서도 기도했어요. 120문도가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바람과 같이 풀의 혀 같은 모든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어눌러 흩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외치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외칠 때에 거기에 모인 열다섯 나라 사람 이상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걸 들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100%로 지으신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추천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2장까지 매일 한 장씩을 하면 노트에다가 적으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 나만 이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노트에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생활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럼 저녁 시간에 한번 반성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처체잖아요. 그런데 참빛으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권세를 갖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데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어떤 것일까? 오늘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됩니다. 그 은혜가 바로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quiet time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응접실에 나와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족의 다른 사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합니다. 조용한 준비하는 것. 먼저 기도로 시작해서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그 성경을 선택해서 여기 떠들고 저기 떠들고 해서 여러분 quiet time 하지 말고요. 그냥 쭉 나가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딱 읽어보니까 뭐 하라. 그래서 뭐 하라. 어디 보니까. 또 딴 데 딱 여니까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뭐 그렇게 또 그걸 이거 그러면 연결이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목매달아 죽었더라는 거 왜 목매달아 죽었느냐? 그거 처음부터 읽었어야지 그게 되는 건데 그것만 딱 읽고 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내가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쭉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묵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록해야 돼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그걸 남겨놓고요. 계속해서 내가 quiet time 한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시고 1년 후에 다시 성경을 다시 공부할 때 또 그 공부를 또 하지만은 그 기록한 거하고 1년 전에 한 거하고 견져보세요. 완전히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은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와 예배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가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에 충만되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1500명이라고는 긴 역사를 거쳐서 40명이라고는 저자가 썼어요. 그런데 그 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해서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맡겨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는 율법도 주었고 모든 걸 다 주어봐도 이 사람들이 죄만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자기의 독생자를 내려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왜요? 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주셨어요. 율법도 주셨고 죄 주셨고 모든 죄 방법을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을 입고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관심대로 헤매고 계신다고 하면은 모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첫째에 모시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주님의 뜻으로 막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함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게 하나님 일입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잘 하셔도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잘해도 이건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왜? 관리하고 다스려 번성시키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을 걸음을 잘 걸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이 적은 일에서부터 큰 거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모시고 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그분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십자를 지시고 죽었지만은 하나님 그를 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힘든 것을 참고 견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예배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하는 건 잘하던 사람들이 때때로는 세상에 그냥 물들어서 교육은 뭐고 다. 그런데 또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는 요사이 젊은이들이 예배 생활에 열중되어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헐자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성전들을, 그 예배당들을 헐지 말라고 한답니다.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더 역사된다고. 그래서 이 영국의 청년들이 지금 예배 생활로, 영적 생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문이 나온 걸 봤었습니다. 매일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왜 요사 이렇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첫째,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냥 말씀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생활을 온전하고 기쁨으로 충만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은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히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에 충만되는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하셨습니다.